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광활한 우주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138억 년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도 6천 년에서 더 많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우주와 이 세상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이 개념은 필연코 끝이라고 하는 개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끝입니다. 12월 32일, 33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 종교는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사상과 자연 종교는 모든 것이 끝없이 순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시대가 잇따라 이어지다가 마지막 시대에 도착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의 과정이 계속된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처럼 시간을 직진하는 선으로 이해하지 않고 순환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 종교는 종말이라고는 목표가 없고 하나의 목적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목적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삶이 방자한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은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피조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상태, 복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지요. 이와 달리 성경은 세상 역사의 시작과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세상이 망가지게 되고 예수를 통해 구속사역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구속사역의 완성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만물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끝은 없다, 종말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베드로가 쓴 바울 서신서에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들이 출연을 해서 무슨 세상의 끝이 있느냐, 여전히 세상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종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의의 도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떠났고 그리스도의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 가르침을 진리가 아닌 신화로 여기고 장차 올 심판 믿지 않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신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기에 앞서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서 먼저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세가 말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용문과 경기도 용문과 또 경남 함양에 가면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나이에 비하면 여론과 저는 10분의 1도 못 되는 삶을 삽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생각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주의가 이념이 되어서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사람의 계산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쓴 시편 90편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느냐? 죽지 않고 930살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루는 천년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6일 만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 사실은 6천년이 걸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했지 하루가 천년이다, 천년이 하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는 주께는 이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가 아니에요. 모세도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흐름이 우리와는 다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에 갇혀서 이 질서와 이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은 이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 세대는 양쪽 방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방향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쪽 후방으로는 창조의 시점에 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방으로는 마지막 재림 종말의 때라고 하는 그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도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자가 받아들이는 영혼은 후방 뒤쪽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영혼인 반면 하나님의 영혼은 시작된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영혼이죠. 이것이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없나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사람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고 조급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이 늦어지면 지연되면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도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라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시간의 길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는 시간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인간이 짧다라고 느끼는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매우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길이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란 항상 미래에 의해 밀려나고 미래는 항상 과거를 뒤쫓지만 과거와 미래는 둘 다 영원한 현재 안에서 창조되고 흐르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항상 미래에서 밀려나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영원한 현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현재를 살아간다 현재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포착할 수 없지요. 현재를 포착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미 과거가 되어버려요. 포착하는 순간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습니다. 아니, 계십니다. 이미 계신다는 이 말, 창조된 시간보다 앞서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앞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뭐 앞서 존재하고 뒤에 계시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따라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나지 않는 무한한 시간이라기보다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이 무엇인가? 항상 머물러 있는 현재다. 그러나 정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의 전진, 그게 바로 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알아야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시한부 선을 받은 암환자는 하루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둘을 둔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 엄마가 한 2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을 듣고도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말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느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러는데 아니 뭐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런 일이야 지금까지 지속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점점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1993년인가요? 이장림 씨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이제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생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자세와 태도는 어쩔 수 없어서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쪽에 나타나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잊으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의적으로 억지로 잊으려 했을까요? 이 말은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억지로 잠재운 거죠. 아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판과 종말을 참으로 확신하면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기 양심이 편한 방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종말을 믿으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심판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과 악 가운데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의 신자들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농락당해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달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행동에 옮기지 않는가? 하나님은 참 더디다, 꾸물거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신자들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개하기에 이르기를이라는 이 말 풀어 말하면 회개에 이르는 여유를 갖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시계를 딱 맞춰놨다가 정한 시간에 딱 되면 호각을 불든지 종을 딱 치면서 이제 끝 하고 외치는 시험 감독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멸망으로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망한다면 왜 망할까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으면 고의적인 죄를 범치 않나요? 고의적인 죄도 때로 짓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킴이죠. 회개죠. 이러면서 멸망은 돌이키지 않는 죄인이 맞이하는 결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그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돌아올 사람이 다 돌아오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문 닫아 걸고 여행 떠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시간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천년이라도 부모는 하루같이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하루처럼 천년을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면. 왜? 중요한 것은 자녀가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보편 구원론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죠. 물론 잘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쭉쭉 읽어나가 나중에는 걸려요. 모순이 자꾸 생깁니다. 한쪽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다, 유기될 사람을 작정해 놓으셨다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해놓으시면 정해놓은 바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그죠? 무슨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나? 이게 모순이 있어서 마치 무슨 말장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은 말장난하신 분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놓으셨다라는 이 사실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원하심의 의지와 실행하심의 의지, 원하심의 의지와 실행하심의 의지 이 둘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명하시지만 선택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가 명쾌하게 다 이해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다 붙잡아야 되지 어느 하나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 모세 때, 아니 노아 때 이미 세상에 대한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전과 후의 평가가 똑같죠. 사람의 마음에 생하는 바가 악하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마지막 종말을 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도 디디기 전에 내가 단언한데 너희들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고 말씀 안 지키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뭐 욥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또 시편 기자도 때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저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냥 죽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 이유는, 결론에 근거한 심판 집행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의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나서의 내용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까? 결론을 보세요. 원수나라인 그들도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사에서 강의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끝냈죠.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돌이킴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씀이 나타나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야 산다.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들이 조롱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아니 이래도 괜찮네? 아니 주의를 안 지켜도 괜찮네? 심리도 못 박아서 발병 날 줄 알았는데 잘만 사네? 이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막 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장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심판하시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은 창조된 상태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때문에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원조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원조주의 날. 요즘에 원조 좋아하지요? 원조주의 날이 언제지요? 원조주의 날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요.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죠,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 그날이 바로 원조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로 베드로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는 불이 거세게 타오르는 뭐 타닥타닥 하든지 하여튼 씩씩 하든지 그 소리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이 표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이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흙, 불, 물, 바람 이 네 가지가 우주의 구성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요소로 창조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때문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이 말씀을 지질학이나 무슨 현대 물리학으로 그렇게 해석하거나 인간 상상력에 의지해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옛상은, 옛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심판 이후의 상태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세상의 성격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은요 썩고 더럽고 쇠합니다. 고대 유적지 가보시면요 돌도 쇠에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썩습니다. 이런 것과는 다른 옛 질서에 속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 날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세상을 덮어버렸죠. 그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는가? 드러나게 된다. 감출 것이 없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 종말도 마찬가지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때 죽음을 맞이하실 거예요.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통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깨어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잘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룩함과 경건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종말을 말하고 왜 거룩함과 경건을 강조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회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베드로서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말했죠. 3절에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10절에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자신의 정욕을 따른 결과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이단들의 주장은 교리 논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요, 자기 종욕에서 나온 거예요. JMS 정명석이 그 좋은 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단들 치고 삶이 난잡하지 않은 이단이 없습니다. 이처럼 종말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만드는 반면 종말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것으로만 만족하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었나요? 새롭게 되었다면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싶다면 의로워져야 돼요. 그 증거 어디입니까? 1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있는 곳이다.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자신이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의를 받은 자죠. 그런데 이것이 확대되고 완성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물리적으로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친다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될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종말을 대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말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언제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 좋아 보이지?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항상 언제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징조만 말하지 이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주님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누가 이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거룩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앞서 복음을 믿는 거죠, 물론.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던 이유가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렸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노아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다가 갑자기 홍수로 다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롯의 복음을 듣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말하고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거룩함과 경건과 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는 어떤 세대죠? 성경의 정의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한 연예인이 죽은 그 일을 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래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잘못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도덕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사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보는 아버지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두고 보지 않죠. 어떻게라도 고치려고 하죠. 하물며 모든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밤 예배 때도 설교했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최후 재판장으로, 심판의 재판장으로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기뻐합니다. 심판적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시죠. 양심의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은 저 자리에 이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허무합니다. 연예인들이 왜 대마초를 합니까? 허무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시면 편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사모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을 잘 보내야 되죠. 여러분들,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발생시키시는 전제예요. 공책이 없는데 글 못 쓰죠. 운동장이 없는데 못 뛰어놀죠. 시간은 삶의 전제입니다. 시간이 없었더라면 타락도 없고요. 시간이 없었더라면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오실 수 없고, 시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수 없고, 시간이 없었더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실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선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시간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실 12월 31일하고 내일 1월 1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5월 2일과 5월 3일하고 뭐가 다르죠? 네. 의미 부여를 하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달과 월과 년과 시를 구분해 놓으신 것은 잘 좀 살아라. 시간을 여러분 너희들이 잘 활용하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몸부림치라. 그저 흥청망청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다가 그리하여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의가 거하는 그곳, 어떤 죄도 불의도 정죄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사랑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시간을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늘의 시간들을 또 앞으로 닥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잘 배웠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 안에서 주어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주어지는 시간들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